의복과 음식. 이 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의복과 음식 문제를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의복의 의미. 첫째로, 우리는 의복의 의미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초로 돌아가야만 사람에게 왜 의복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범죄 이전에는 사람에게 의복이 필요하지 않았음. 범죄하기 전에 아마 사람은 빛으로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범죄 전에 사람은 순수했고 수치심이 없었습니다. 그때 사람은 옷을 입지 않았지만 벌거벗은 것을 수치스럽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범죄 이후 사람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 옷을 입어야 했음. 죄가 들어온 첫 번째 결과는 사람이 자신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서 즉시 자신의 수치를 느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스스로 가렸습니다. 그러므로 의복은 기본적인 의미를 가리기 위한 것입니다. 의복의 용도는 가리기 위한 것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사람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잎이 마를 때 치마가 부서지고 심지어는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후에 하나님은 가죽으로 사람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에게 견고하고 오래 쓸 수 있는 옷을 입히셨습니다. 이 목적은 몸을 가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옷을 입는 것은 가리기 위한 것이지 노출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가리기 위한 옷이 아닌 것은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옷은 가리기 위한 것입니다. 입지 않은 부위에는 피를 발라야 함. 유대 땅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발을 신을 뿐 양말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발이 드러났습니다. 몸의 나머지 부분은 전부 의복으로 가렸습니다. 손과 발과 머리를 제외한 온몸이 가려져야 했습니다. 성경에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와 피를 바를 때 엄지손가락과 발가락과 귀에 발랐습니다. 이것은 노출된 세 부위가 피로 가려져야 할 곳임을 보여줍니다. 피는 인체의 다른 곳에 발라진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의 손과 발과 머리, 곧 세 군데에만 발라졌습니다. 다른 곳은 옷으로 완전히 가렸습니다. 이것은 옷을 입는 목적이 가리기 위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가리는 것이 옳음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타락은 갈수록 야만인으로 돌아가 점점 옷으로 가리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옷은 가리기 위한 것입니다. 무릇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닌 옷은 하나님의 가리는 의미에 위배된 것입니다. 피는 예표이며 영적인 의미는 가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가려져야 했습니다. 오늘날 소매를 짧게 만들거나 옷썹을 짧게 만든 것들, 곧 몸을 노출시키고 가리지 않는 것들은 모두 세상에 속한 것이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의복의 의미로 볼 때 몸을 많이 가릴수록 좋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가려지기를 바라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려지지 않은 부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며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에 의해 완전히 가려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지위가 없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온 존재가 구속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에 의해 가려지고 덮여지기를 바라야 합니다. 성경의 예표에서는 옷으로 가릴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피로 가려야 했습니다. 나의 손과 발과 머리가 반드시 피 아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두 번째 타락은 벌거벗음 때문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의 벌거벗음은 그들의 죄를 드러냈습니다. 1656년 후 노아는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포도원을 가꿀 때 그는 술을 마시고는 자기 몸을 노출하고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첫사람은 선과 악의 지식나무를 먹고 자신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람은 포도원의 과실을 먹고 벌거벗은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입을 옷이 있는데도 입지 않은 것이 바로 인류의 두 번째 타락입니다. 아담의 타락은 옷을 입을 필요가 없는 데서 옷을 입어야 하는 지경에 떨어진 것이고, 노아의 타락은 입을 옷이 있었어도 입지 않은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이 기록한 이 벌거벗은 사람의 일은 두 번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될 수치스런 일이며 인류의 두 번째 타락입니다. 제단에는 계단이 없음. 출애굽기에 와서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단을 짓되 밑에 계단을 만들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곧 그들이 계단에 오를 때 하체가 노출될 것을 염려하신 것입니다. 노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원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몸을 노출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손과 발과 머리 외에 몸의 다른 부분은 반드시 옷으로 가려야 합니다. 그러나 손과 발과 머리도 피로 가려야 합니다. 사람의 몸을 노출하는 현대의 흐름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당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옷을 입으라 하신 목적은 가리기 위한 것입니다. 제단에 오르는 데 있어서도 하체를 노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가리지 않는 것은 부당합니다. 제사장은 긴 옷과 고의를 입어야 했음. 특히 제사장이 입는 옷은 극히 섬세하고 정교하며 세밀히 꿰매고 구멍이 조금도 나지 않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몸이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조금도 노출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제사장의 에봇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제사장은 또한 하체를 가리기 위하여 고의를 입어야 했습니다.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일관된 관념은 바로 가리는 것이고 노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복의 특징입니다. 의복은 구속과 주 예수님을 예표함. 하나님은 옷으로 우리가 얻은 구속과 우리 주 예수님 자신을 예표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들이요, 그리스도를 입은 자들이요, 새 사람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에서 입었다는 말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으로 옷 입었고 그리스도와 새 사람으로 옷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노출된 부분이 없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구원과 그리스도와 새 사람으로 온전히 옷 입혀진 사람입니다. 우리의 온 존재는 하나님으로 가려졌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옷 입혀졌습니다. 그러므로 옷을 입을 때마다 우리는 내적인 눈으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을 보아야 합니다. 본래 우리는 벌거벗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서 가릴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빛을 피할 수 없었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으로 옷 입었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예복과 그리스도와 새 사람으로 옷 입었습니다. 우리는 옷이 우리를 완전히 가린다는 것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얻은 완전한 가림을 봅니다. 이 의미가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덮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덮여졌습니다. 의복의 원칙은 가리는 것입니다. 가릴 수 없는 옷은 그리스도인이 입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노출시키는 옷은 결코 입을 수 없습니다. 옷을 입는 목적은 노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가리는 원칙이 아닌 노출하는 원칙에서 옷을 맞추거나 입어서는 안 됩니다. 노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옷이 문둥병에 걸림. 둘째로, 레위기에서는 사람뿐 아니라 집과 옷도 문둥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의복들, 특히 여자들의 옷이 문둥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복 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두 종류의 처리. 레위기 13장에는 문둥병에 걸린 옷에 대한 두 가지의 다른 처리가 있습니다. 어떤 옷은 제사장 앞에 가져가야 하는데 제사장은 그 옷에 문둥병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만일 문둥병이 악성이고 퍼지는 것이라면 불살라야 합니다. 완전히 불살라서 입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혹은 그 문둥병이 퍼지지 않는 것이면 색점 있는 곳을 빨면 됩니다. 그래도 문둥병이 있거든 불살라야 합니다. 만일 제사장이 씻은 후에 색점이 재해졌으면 불사를 필요가 없습니다. 의복을 하나씩 주님 앞에 가져가서 처리해야 함. 갓 믿은 형제 자매들은 옷 입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옷은 제사장 앞에 가져가서 살펴야 합니다. 오늘날 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므로 우리는 그분께 이런 옷들을 입을 수 있는지 여쭈어야 합니다. 이것을 작은 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새로 믿은 형제 자매들에게 옷은 큰 문제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옷이 문둥병에 걸렸는지 어떤 옷이 그렇지 않은지를 모른다면 옷은 제사장이신 주님께 보여 여러분이 입은 옷에 문둥병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은 문둥병에 걸린 사람을 떠나야 하고 문둥병에 걸린 집을 헐어버려야 하며 문둥병에 걸린 의복을 태워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오늘날에는 태울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입을 수는 없습니다. 많은 옷들이 문둥병에 걸려 있습니다. 많은 옷들은 고쳐져야 하는데 어떤 옷은 소매를 조금 길게 늘여 입어야 하며 어떤 옷은 염색하여 입어야 하고 어떤 옷은 모양을 고쳐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옷은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수리한 다음에야 남겨둘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옷은 제사장에게 보인 후 고친다 하더라도 문둥병의 성질이 있으므로 없애야 합니다. 새로 믿은 형제자매들은 주님을 믿자마자 옷을 한 벌씩 주님 앞에 가져가서 자세히 점검받고 그 옷이 합당한지를 점검받아야 합니다. 한 벌씩 주님에게서 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나는 갓 믿은 형제자매들이 외출할 때 그리스도인의 모양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가운데 형제자매들이 입은 옷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인가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옷을 보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가를 단정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결하게 된 사람은 결코 문둥병으로 더럽혀진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새로 믿은 사람은 자기 옷을 한 벌씩 주님 앞에 가져가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누가 여러분에게 어떤 옷이 어울리고 어떤 옷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옷을 주님 앞에 가져가서 주님께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믿는 여러분이 이 옷을 입을 수 있는지 이 옷이 합당한지를 물어야 합니다. 어떤 것은 버려야 할 것이고 어떤 것은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수리해야 할 것이며 어떤 것은 전혀 수선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어떤 옷 속에 죄가 있는지를 판정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의복의 중요성과 우리의 의복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의복에는 남녀의 구분이 있어야 함. 셋째로, 성경은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거나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는 것을 금합니다. 오늘날의 추세는 남녀가 의복의 구분을 제하고 깨뜨리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상과 같이 계속 가다가는 남녀 의복의 구분이 조금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형제 자매들은 이것에 대해 주의하여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말고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분을 지켜 남자는 남자의 옷을, 여자는 여자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의복의 구분을 혼란시키는 것은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는 옷차림에 반드시 남녀의 합당한 구분을 갖기를 배워야 합니다. 자매의 옷차림. 넷째로, 자매의 옷차림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형제의 옷차림과 관련된 문제는 자매의 복장 문제보다 비교적 간단합니다. 자매의 복장 문제는 항상 형제보다 조금 복잡합니다. 이 방면에 관한 성경 구절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아름다운 옷과 온유함. 베드로전서 3장 3절부터 5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영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전 성경 중 오직 이곳에서만 거룩한 부녀들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거룩한 사람이라는 말을 보았겠지만 오직 이곳에서만 거룩한 부녀들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거룩한 부녀들은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고 온유하고 안정한 영으로 자기를 단장합니다. 베드로의 뜻은 자매들의 심리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며 아름다운 옷으로 단장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자매들이 입기에 적합하지 않은 옷이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뜻은 자매에게 아무렇게나 옷을 입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만일 아무렇게나 옷을 입는다면 그것은 그 자매에게 성격상의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매가 아무렇게나 옷을 입으며 단정하지 않고 더럽게 옷을 입는다면 그 자매의 사람 됨됨이가 제멋대로이고 풀어졌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여기서 베드로가 말한 것은 이것과 다릅니다. 베드로의 말은 여자가 머리를 꾸미는 것이 옳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머리를 꾸미다는 원문에서 머리를 여러 모양으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수천 년의 역사에 걸쳐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머리 모양을 만들었다는 것을 압니다. 금을 차다는 장식품을 찬다는 뜻으로서 그리스도인은 또한 이런 것을 찰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다는 아마 많은 색상이나 모양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중요시하는 것은 자매들이 머리를 꾸미거나 금을 차거나 아름다운 옷으로 단장하지 말고 온유하고 안정한 영으로 단장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는 옷을 아름답게 입지만 그녀의 성질은 사자 같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아름다운 옷이 그녀에게 적합하지 않고 차라리 아름다운 옷을 입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느낄 것입니다. 어떤 여자가 큰 소리를 지르면서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을 볼 때 여러분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온유하고 순복하는 한 여자를 볼 때 여러분은 이것이 아주 보기 좋은 단장임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는 의복에 대해 지나치게 관심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나치게 의복을 관심하지 말아야 합니다.